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9절부터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갔을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난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수많은 그 사건과 인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벌을 내리시기도 하죠. 근데 인본주의라는 습관에 젖어 있는 우리는 그런 모든 인물과 사건들을 볼 때마다 어떤 오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오류를 범하냐면 인간의 가능성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론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내가 어떻게 하면 벌을 피할 수 있을까를 본다라는 것이죠. 그 방법론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존재로 보지 않기 때문에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인간을 철저하게 부패하고 무능한 자로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무능하고 부패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하셨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초점은 부패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가, 즉 이 땅에선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이 성경은 전체는 이야기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한나의 기도가 드디어 응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 앞에 이르니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이 없었던 한나가 그 앞서 어떤 기도를 하죠? 서원 기도를 했어요. 서원 기도를 했는데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바치겠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을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기억하셨다, 생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19절을 보니까 그를 생각하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기억하셔서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인본주의에 젖어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방법론을 찾습니다. 어떤 방법론을 찾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겠구나. 물론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기도라는 방법론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즉 여전히 인본주의에 젖어 있고 여전히 인간의 가능성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방법론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히 눈물 흘리고 또 열심히 또 통곡하여 기도하며 심지어 그것까지 안 되면 서원 기도까지 하고 서원 기도까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 그러면 응답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방법론에 우리는 묶여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그런데 성경은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즉 한나의 경험은 한나 개인에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한나의 경험은 한나 개인에 국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경험을 통해서 방법론을 찾는다는 것은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뭐로부터 시작이 되는 걸까요? 욕망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욕망으로부터.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방법론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과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그 메시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지 않으면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맥락을 잊어버리고 성경을 읽게 되면 은혜는 사라지고 뭐만 남을까요? 무거운 짐만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했을 때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을 때 벌을 피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방법론을 찾기 때문에 무거운 짐만 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무엇이고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오늘 한나의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한 여인이 자식이 없는 아들이 없는 한 여인의 그 서원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리고 단순히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때 사무엘이라는 이제 등장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중간을 잇는 마지막 사사로 등장을 하죠. 근데 이 사무엘상 1장은 사무엘의 그 탄생 배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다른 사사나 또 다른 어떤 선지자는 이런 탄생 배경에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 사무엘은 등장을 했어요. 왜 그러면 사무엘의 탄생 배경을 등장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그 사사 시대의 그 사회적 배경이 어땠는지를 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때 당시에 사회상을 볼 수가 있어요. 21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태어난 당시 시대상이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그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누가 왕일까요? 내가 왕인 겁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그것을 힘삼아 살고 있었던 시대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일례로 분인나와 한나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분인나와 한나가.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식이 있었죠. 그리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장에 보면 1장 6절에 보니까 그 한나가 그 자식이 없는 이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나는 죄를 많이 지어서 그 자식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기도가 부족해서도 자식이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임신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반대로 봤을 때 분인나가 자식이 있는 것도 결국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한나가 자식이 없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분인나에게는 자식을 주시고 한나에게는 자식을 안 주셨을까요? 한나가 더 착한 것 같은데 한나에게 주시지 왜 한나에게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에 그 시대상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어떤 그 상황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즉 분인나가 만약에 자기의 소견대로 그 시대상이 이제 사사기 시대였으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면 자기가 자녀가 있다는 것을 힘삼아서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가지고 한나를 핍박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자기의 옳은 대로 살았어요. 분인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의 옳은 대로 판단했고 자기 그것을 힘삼아서 살았기 때문에 한나를 핍박했던 거예요. 자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것을 힘삼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인한 자식을 힘삼아서 한날 멸시함으로써 당시 시대 상황이었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소유를 힘삼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부인 나가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나로부터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것은 지금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것과 합하지 않았다는 것과 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들을 주시면 무엇으로 바친다고 했죠? 나실인으로 바친다고 했습니다. 이 나실이라는 것은 민수기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또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상과 완전히 결별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나가 아들을 그렇게 구했어요. 근데 아들을 구했는데 아들을 이렇게 나실인처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얘기했으면 굳이 왜 아들을 구했을까? 하나님께 바칠 건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드시죠? 들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나는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누구한테 핍박을 당했냐면 부인나한테 핍박을 당했어요. 부인한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있는 사람한테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아들을 구했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로 아들을 구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아들이 없는 서름을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걸 좀 해결해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들을 구했을 거예요. 그죠? 만약에 그렇게 구했다면 어땠을까요? 즉 아들을 힘삼아서 살고 있는 부인 나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일까요? 만약에 이 기도가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의 소유를 힘삼아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힘이 없으니까 저에게도 힘 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기도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힘삼아 살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이 힘이라고 여기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 힘듭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한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아들을 주시더라도 아들을 없는 자처럼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더라도 아들이 없는 자로 살겠습니다. 왜 아들을 주시더라도 아들이 없는 자로 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합한 기도였다면 당시에 부인나처럼 아들을 힘삼아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한나는 나는 그렇게 힘삼아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힘삼아 살겠습니다. 그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아들을 힘삼아서 자기의 소유를 힘삼아서 살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여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즉 당시의 시대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였어요. 그랬을 때 지금 한나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지만 아들을 주시지만 아들을 힘삼아 살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힘임을 저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나님은 응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은 곧 하나님은 이 시대를 고발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힘삼아 살지 않고 이 시대에서 힘이라고 여기는 이 시대에서 가치라고 여기고 있는 것들을 힘삼아 살고 있는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들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사실 요즘은 아기를 못 낳는다고 그렇게 핍박받지 않아요. 아들을 못 낳는다고 해서 핍박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못 낳는다고 해서 주변에서 핍박하는 경우가 없으시죠? 거의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당시의 시대상은 아들이 힘이었습니다.
아들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상황에서 고대 시대에서는 남자가 없으면 여자는 존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그 남자는 여자는 항상 남자의 무엇으로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여자는 결혼하기 전에 여자는 아버지의 딸로 존재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의 아내로 존재를 해요. 그러면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존재할까요? 아들이 있으면 아들의 어머니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남자가 없으면 안 되는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아들이 꼭 있었어야 돼요. 대들, 후손을 이어야 하기 때문에 아들이 꼭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힘이었던 거예요. 아들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삼아 살고 있는 그들의 시대상에, 그런 시대상 속에서 아들 없이도 하나님이 나의 의지의 대상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한나가요. 그리고 응답하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지금 아들이 없어서 그 힘을, 아들을 힘삼아 살고 있지는 않지만 이 땅에서 힘이 되고 있는 가치를 우리는 그걸 붙잡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힘이라고, 힘이 되는 것을 가치를 여기며 그것을 의지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우리가 말씀해 보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힘삼아 살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가치라고 여긴 것을 힘으로 여기는 것들을 여기고 있는 자들을 지금 성경에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1장 6절에 보니까 분인나가 분인나를 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인나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성경은 그 분인나를 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절에 보니까 그 2장 1절에 그 내 원수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원수들이라는 것은 사탄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원수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이 가치라고 여기고 있는 것들, 학력이나 재력이나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다라고 정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 누굴까요? 하나님의 원수인 거예요. 그 원수들은 다 그럼 어디 가야 될까요? 지옥 가야 됩니다. 이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고 했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다 마귀 자식인 겁니다. 그래서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다 원수들, 하나님의 원수들인 것입니다. 다, 전부 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요?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맞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원수 맞아요. 근데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인간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부패하고 무능하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지 않으면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고 또 세상의 가치라고 여기는 것을 여전히 붙들고 있어요. 그럼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뭐처럼 살고 있는 걸까요? 원수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셔서 부패하고 무능하여 결국 지옥에 가야 될 우리를 건져내셔서 천국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았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이 힘삼아 살고 있는 그런 모든 가치를 무엇으로 여겨야 될까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리고 배설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배설물로 여기고 있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성도가 아닌 거예요. 우린 그것이 배설물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이제 주지 않고 이제 뭐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그것을 가치로 여기는 것이 아닌 겁니다. 거기에 묶여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없어도 되고 있어도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힘은 세상의 가치라고 여기는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망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가 있지 않기 때문에. 성공해도 교만한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치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없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여깁니다. 아니요. 세상의 가치라고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도 가치고, 건강도 가치고, 관계도 가치고, 가치로 여기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없어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여깁니다. 아니요.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묶여 있다면 여전히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냐면 성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계획을 누가 이루셨죠?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 여인, 그러니까 그 한 여인이 어떻게 전체 구속사로 연결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속사, 그 역사 가운데 역사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그 구속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계획을 알았다면 이제는 세상을 힘삼아 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살아갈 때 거기 묶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망해도 괜찮고 성공해도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니까. 그래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만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멸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멸시한다면 여전히 그걸 힘삼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그것을 힘삼아 살지 않고 아들을 힘삼아 살고 있는 분인 날 향해서 하나님, 아들을 힘삼아 살고 있는 그 시대를 향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했고 하나님 그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대로 살아냅니다. 오늘 보면 21절,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대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이시길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갔을 때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런 말이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가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라고 말씀이 있어요. 만약에 한나가 자식이 없었을 때 정말 그 자식이 없는 그 서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욕망 때문에 아들을 구했다면 이제 아들이 생겼어요. 그 욕망을 가지고 구했다면 아들이 생겨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면 서원 기도를 했을 때 그 말씀을 보면 남편이 취소하면 그 서원이 취소될 수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 27장인가요? 거기 말씀을 보면 은 6세겔인가요? 그거 내면 물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능성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한나와 엘가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기도의 고백이 진짜였던 겁니다. 즉 한나 아들을 힘삼고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그렇게 살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기도가 진짜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장에서도 한나가 기도한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한나는 지금 아들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기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한나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걸 기뻐하고 있지만 한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을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가치라고 여기는 힘으로 여기고 있는 그걸 기뻐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없어도 되는데 아들이 없어도 돼. 사실은 하나 아들이 없어도 되는데 아들을 힘삼고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고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것에 응답하셔서 이 시대의 그 죄악상을 드러내시고 이 시대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선택되어 지금 사용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한나가 지금 그 아들을 보내는 이 시점은 그 사무엘의 나이가 약 3살로 봐요. 지금 여기 성경에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외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3살이 되면 저질된다고 그래요. 말씀을 보니까 저질된 이후에 이제 영원히 바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약 3살로 보는데 3살을 보면 가장 이쁠 때라고 봐요. 그죠? 그게 가장 이쁠 때인데 그때 엄마가 아이를 떼서 보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걸 합니다. 조금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르겠지만 합니다. 왜 했을까요? 아들을 힘삼고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고발하기 위해서. 물론 한나가 그렇게 고발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이러한 어떤 결정과 어떤 이 기도의 고백과 또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입술로 고백되고 있지만 정말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염려, 근심, 걱정, 낭망,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만이 힘이다. 하나님만이 의지의 대상이다. 라는 것을 한나라는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드러내 보이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여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죠?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야 될까요? 그들의 멸시와 그들의 핍박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멸시와 그들이 우리가 없음에 의해서 또 그것을 힘삼아 살고 있지 않은 우리들이 그들의 멸시가 두려워서 그들의 핍박이 두려워서 피할 것이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힘삼아서 살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여 보여줄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은 하나님 한 분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고발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죄악을 드러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이 세상과 똑같이 살라고 자녀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은 힘이 되는 모든 것들을 가치로 여기고 거기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거기에서 자유한 자예요. 새신자국에서 배우셨죠? 프리덤 합니다. 프리덤입니다. 자유하세요. 거기에 묶이지 마시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기쁨이시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언제 사랑하셨다고요?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얼마만큼 더 사랑하실까요?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힘입니다. 예수가 소망입니다. 예수만 바라보시고 예수만 꼭 붙들고시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핍박을 당할 때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세상이 살아가는 그 방식이 아닌 것을 저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힘이라고 여기고 있는 많은 것들을 어쩌면 우리도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추구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하셨사오니 그들과 똑같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들의 핍박과 그들의 멸시가 두려워서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바르게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이 원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셨사오니 그들의 모든 가치를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세상에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나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를 통해서 또한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 위하여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교통하신 역사하심이 이 땅에서 힘삼아 살고 있는 세상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의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